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비건 대표는 오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후 북한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대로 실무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상 재개 임무를 나와 내 팀에게 맡겼다고 밝히고 이 중요한 임무를 완전히 전념해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은 오늘 회동에서 미북 실무협상 조기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협상 전략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히고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화의 전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비건 대표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러시아 대사 내정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비건 대표는 러시아 연방에서의 외교 직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에 대해 앞으로도 진전을 만드는 데 계속해서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어서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함께한 여러 노력이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목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과 한국의 공동 노력으로 더 많은 진전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한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마련된 기회였다고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의 훌륭한 리더십과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회장을 열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향상시켜 탄두화와 소형화를 실현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오늘 일본 방위성이 조만간 발간할 연례 방위백서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탄두화와 소형화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던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에서 더 나아가 올해는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해서 명기하는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라는 작년과 같은 문구를 유지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 방위백서 초안은 다음 달 중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재하는 강요회의에서 승인을 거쳐 공식 문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초안에서 일본 정부는 유일한 군사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을 안보상의 최우선순위로 강조하고 이어서 호주, 인도, 아세안 순으로 중요도를 매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년 우선순위에 올랐던 이웃나라 한국은 그 다음으로 밀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세 나라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그리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관계를 추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세 나라가 계속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고조된 한국과 일본의 외교통상 갈등을 대화를 통해 풀라고 촉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됐던 덴마크 국빈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그린란드 판매 논의에 관심이 없다는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의 발언에 따라 2주 안으로 잡혔던 회담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인 덴마크 총리 덕분에 미국과 덴마크 두 나라 모두 국빈 방문에 드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아낄 수 있었다며 덴마크 정부를 간접 비난했습니다. 이날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예정돼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 방문 일정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상 산소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대규모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미항공우주국 나사와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어제 붉은 불길에 확산된 아마존 일대 위성사진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일본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대로 바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 나와 더 나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핵개발을 지속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미국은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대로 바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자신의 러시아 대사 부임서를 일축하고 북한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윤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조속한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희망했습니다. 일본을 거쳐 20일 오후 서울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21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카운터파트로부터 소식을 듣는 대로 실무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engage as soon as we hear from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비건 대표가 이날 가장 먼저 언급한 사안인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러시아 대사 부임설이었습니다. 비건 대표는 자신이 대사직을 맡기 위해 대북 특별대표직을 그만둘 것이라는 소문을 우선적으로 일축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First, regarding our negotiating team, I want to dispel any rumors that I will be leaving this portfolio to take up an ambassadorship abroad. I will not be taking up a diplomatic posting in the Russian Federation. 자신은 러시아 대사직을 맡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진전을 이루는 일에 계속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비건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난 직후 자신과 협상팀에 북한과 실무협상을 재개하라는 과제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된 사안이고 싱가포르에서 미북 두 정상이 한 4개항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건 대표는 전했습니다. 또 이 중요한 임무에 전적으로 헌신해 이를 해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도원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비건 대표와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시점에 비건 대표의 방안은 시의적절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조성된 대화 국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후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 통일부와 함께 진행하는 노력 덕분에 북한과 관련된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문 대통령이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고 외교적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기회의 장을 열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특히 지난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3국 정상 간 회동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거기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판문점에서 함께 이동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역사적인 악수를 나누는 등의 모습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촉진되고 마련된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비건 대표는 앞으로 미한 두 나라가 함께할 일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이 한국 통일부 장관의 임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철 장관이 면담 전 모두 발언에서 교착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시점에서는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관계가 남북 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미한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면담한 뒤 곧바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희망했던 만큼 북한과 빨리 협상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 나와 더 나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희망했던 만큼 빨리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0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희망했던 만큼 빨리 테이블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내내 명확했다며 우리는 길이 울퉁불퉁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부터 21일까지 영내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19일부터 이틀간 일본에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통일부 장관 등 고위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의 대북 협상팀은 미국민들을 위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북한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그어놓고 있다며 이것은 국제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더 나은 결과를 얻기를 희망한다며 이것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더 낫고 전 세계를 위해서도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핵 개발을 지속하고 추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에도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를 계속 가동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다음 달 뉴욕에서 시작되는 74차 유엔 총회 제출한 2018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중순까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포착됐고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는 간헐적인 가동 징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에는 가동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1분기 시작부터 구룡강 근처에서 활동이 관측됐다며 건설 중인 경수로나 5메가와트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 교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별세한 아마노 유키야 전 IAEA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이 같은 관측을 확인하면서 구룡강 근처에서 일부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unlikely that the 5 megawatt was shut down during these activities. I mean,
보고서는 지난해 4월 말과 5월 초 영변의 재처리 공장인 방사화학연구소에서 증기가열기가 가동된 흔적이 포착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증기가열기 가동기간이 5메가와트 원자로의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영변 핵연료봉 제조 공장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심분리 농축시설이 사용된 징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수로에서 원자로 부품을 제조하고 이 부품들을 원자로 건물로 실어나르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평양 외곽의 보안구역 내 건물들을 관찰했다며 주 건물의 규모와 관련 기반 시설들의 성격이 원심분리 농축시설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관련 활동과 경수로 건설 등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진전은 23755 등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에서 어떤 검증 활동도 하지 못했지만 위성 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국들 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IAEA는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후 북한 핵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이란의 협력관계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상호 이해관계가 맞물릴 때 전략적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협력해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을 방문한 박철민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제재를 고수하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경제 주권 수호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일 이란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박 부의장과 만난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은 미북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좋은 합의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북한을 무장 해제해 자신들의 압박 아래 두려고 한다며 미국을 신뢰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리자니 의장은 또 북한은 경제적 주권을 지키려고 한다며 이란과 북한의 경제적 관계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의장이 이끄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은 전날 세이드 아빠스 아락치 이락 외무차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우방인 북한과 이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고위관리의 이란 방문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지난해 8월 이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이번 회동은 두 나라 모두 미국과의 관계에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란도 미국의 핵 합의 탈퇴와 대이란 제재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1970년 외교 관계를 맺은 북한과 이란은 반미 감정을 공유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된 협력 관계라기보다 상호 이해 관계가 맞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강화됐고 당시 총 4개의 경제기술협력조약을 맺으면서 관계가 두터워졌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은 양국 관계가 소원한 시기로 특별한 협력 정황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당시 이란의 대북 석유 수출이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협력은 군사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특히 1980년대 북한이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당시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이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과 부품 수출이 이란의 군사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켰고 이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자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체 개발 목표 달성에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지난 2016년 자료에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협력이 2013년 이후 잠잠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북한의 무기 판매 조직이 이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지적이 나오는 등 양국의 탄도미사일 관련 협력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이란이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도 공개된 자료만으론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경제 협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두 나라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이중용도 기술을 공급받으려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모두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으며 동시에 핵 확산국과 인권유린국 그리고 영내 안정화 위협국으로 지목돼 이에 따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연일 한국의 F-35A 등 전략자산 도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공군력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높은 방공망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공군은 19일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 넉 대가 이번 주 추가로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35A가 한국으로 인도된 것은 지난 3월과 7월 각각 두 대가 인도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또다시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국이 전략자산 구입에 광분하고 있다며 F-35A 도입을 맹비난했습니다. F-35A는 적 지도부와 전쟁 지휘부, 주요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최신 전략 무기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은 그동안 한국의 F-35A 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은 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통해 북한이 미국의 공군력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방공망 전력 유지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마이크 맥데빗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의 폭격에 속수무책이었던 경험 탓에 전후 곳곳에 수많은 방공호와 굴을 파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맥데빗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대공지휘소는 대부분 지하벙커에 있어 파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고등경제학원의 바실리카신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공군력 자체는 뛰어나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방공망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옛 소련제 구식 레이더를 이란제 신형 단계별 레이더로 교체했고 옛 소련의 전산화된 대공지휘통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개량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카신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S-75, S-125, S-200 등 옛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을 혼합해 보유하고 있다며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특히 S-75 미사일은 자체 생산과 기술 개발을 통해 상당히 진일보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판 패트리엇 미사일로 평가받는 지대공 미사일 KN-06의 경우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통해 레이더와 트랙을 단계적으로 배치해 탄도미사일보다는 전투기 요격에 최적화된 미사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신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재래식 방공망 구축을 위해 러시아, 이란 등과 기술 교류를 통해 계속 기술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군도 북한의 방공 시스템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S. military personnel assume that it is at a very, very high level.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ROK and U.S. Air Force aircraft will do is to be able to neutralize North Korea's air defense.
이 때문에 유사시 북한의 방공망을 최단 시간에 무력화시키기 위해 F-35A 같은 최첨단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2018 한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항공 및 반항공 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방과 동서부 지역에 SA-249와 SA-541 지대공 미사일, 평양에는 SA-2와 SA-342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가 집중 배치돼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GPS 전파 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 교란 장비를 개발해 대공 방어에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렌스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방공 시스템이 미국이나 한국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sophisticated, not as good as the Chinese or, you know, the Russians have or the NATO countries have. I don't think it may be good enough to deal with, you know, previous generations of American things, F-15, F-16.
1960년대 초 해군 장교로 주일 미군에서 복무했던 코브 전 차관보는 자신이 복무할 당시의 공군력과 방공 시스템이 지금도 북한 전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서 냉전 시기 옛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북한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F-16 같은 미국의 이전 세대 전투기들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터키가 도입한 러시아제 S-400 미사일을 도입하지 않으면 F-35A처럼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전투기를 탐지, 요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이 S-400 같은 최첨단 요격 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부분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취업이 아닌 다른 비자를 이용해 중국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고 중국 내 복쇄 소식통이 VOA에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대북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 복쇄 소식통은 최근 VOA에 북한의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이 거의 매일 버스를 통해 북중 접경 지역을 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시 취안어 세관과 북한 라선경제특구 관문인 원정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대교 위로 북한 노동자들을 태운 수십 대의 버스가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개 20, 30대 젊은 여성들로 정장을 입고 별다른 짐도 없이 세관 수속을 간단히 밟은 뒤 바로 이동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세관원과 중국 업체 대표, 북한 기업소가 공조해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세관원 한 명이 북한 노동자 1,200명의 출입국과 중국 내 체류를 직접 관리하며 중국과 북한 양측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여성 노동자들이 짐이 없고 정장을 입은 건 비자와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신규 노동 허가 발급이 금지되자 여행과 친인척 방문, 유학, 연수, 교육, 연구, 문화교류 목적 등으로 비자를 받은 뒤 중국 공장에서 일하며 북한 방문을 통해 체류 기한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유효기간 5년에 최대 체류기한 180일로 연구와 과학, 문화교류 목적 등으로 중국이 발급하는 F비자를 받은 뒤 만료일을 앞두고 북한으로 갔다가 당일 혹은 다음 날 중국으로 돌아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체류기간은 당사자가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기한이 다시 연장됩니다. 소식통들은 훈춘의 여러 공장에만 북한 노동자가 2천에서 5천 명에 달한다며 다른 내륙 지역에도 상당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1,762원, 미화 250달러 안팎으로 중국 노동자들보다 훨씬 저렴하고 솜씨도 좋아 중국 업체들로부터 인기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한국동아대학교 강동환 교수는 VOA에 단둥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을 태운 버스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훈춘뿐만 아니고 그 단둥에서도 그 세관 앞에 버스 타고 그 뭐 한 버스에 북한 여성들이 와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뭐 거의 매일같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올해 말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담은 저서를 출간할 예정인 강 교수는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춘에서 국제 버스를 타고 그 러시아나 블라디나 우스리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으로 왔다가 당일에 이제 다시 이제 러시아로 가는 그 행색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보이브 차림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여권을 다 관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고 또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 한 명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일반 노동자로 보이는 한 6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 한 무리가 이제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도 노동 허가가 금지된 뒤 방문이나 여행 비자 등을 통해 일하며 비자 기한 갱신을 위해서 북러 접경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역행하는 겁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올 연말까지 북한으로 송환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리는 20일 VOA 논평 요청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계속 그렇게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중국 정부에도 질문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올리안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9일 VOA에 중국 내 소식통들이 지적한 북한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줄을 막으려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을 통해 당사자들이 모두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ere's no loser. Everybody wins. Everybody gains. The customs guy gets a little money.
세관원은 돈을 받고 중국 업체는 값싼 노동력으로 이익을 창출하며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돈 그리고 북한 당국도 외화를 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위반 행위를 멈추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 정부도 대북 지렛대의 하나로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제재 이행을 더욱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80%를 상회하던 중국 시장의 수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북한의 수입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비율로는 사실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북한의 수출액은 3억 2,600만 달러입니다. 예년에 비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수출이 이뤄진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무역센터 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크게 줄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 가동되기 이전인 2015년 북한의 수출액 30억 달러에서 대중 수출액은 25억 6,700만 달러로 86% 수준이었습니다. 2017년에도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체의 약 8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대중 수출액이 2억 1,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 3억 2,6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에 불과했습니다. 비율로만 보면 제재의 영향으로 중국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된 겁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체 수출액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액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일부 나라들이 북한과의 수출액에 변화를 주지 않거나 오히려 소폭 늘리면서 중국으로 집중돼 온 수출액이 일부 분산된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북한의 수출 순위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한 아프리카 나라 잠비아와 모잠비크입니다. 이들의 수출액은 각각 2천만 달러와 920만 달러였는데 제재 이전인 2016년이었다면 이 액수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에서 잠비아와 모잠비크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각각 6%와 3%였지만 만약 2016년이었다면 두 나라의 수출액은 전체 1%에도 못 미쳤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가나, 부르키나파소, 피지 등도 과거보다 소폭 증가한 수출액으로 북한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반면 과거 북한과 교역이 활발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홍콩, 타이완 등은 무역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면서 전체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과의 교역이 과거 미미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Everybody else's trade is so tiny and it's not really so sanction related.
북한의 수출액에서 중국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과 대조적으로 수입의 중국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전체 수입액 23억 달러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22억 달러로 전체 9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은 2007년까지만 해도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44%, 2008년엔 46%에 불과했지만 2009년 63%로 높아진 이후 201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5년까지 8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어 2016년 90%, 2017년 94%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수입액이 제재 이후 크게 줄어들었지만 수입액이 10분의 1로 떨어진 것과는 대비된다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을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을 계기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원 시스템과 사람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탈북민 모자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사망한 한 씨가 지역주민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웠지만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 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씨가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지만 중국인 남편과의 이혼 확인서를 가져오란 통보를 받았다며 이혼 서류를 위해 중국으로 가야 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목숨 걸고 한국에 왔는데 굶어 죽었다는 건 경제 10위권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입니다.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네. 지정이 됐으면 이런 상황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한국 정부가 운영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시스템 정비와 현장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인순 의원입니다.
아동보를 전담하는 공무원 숫자가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그 해당 공무원한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최일선에서 지역 탈북민을 상대하는 남북하나재단 소속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부산하나센터장을 지낸 강동환 부산대 교수는 부산 지역에 천여 명의 탈북민이 있지만 상담사는 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300대 1인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거든요, 전국에. 그런데 사람을 충원도 안 해주는 거죠, 하나재단은.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면은 사람이 찾아가지 않았다는 건데 찾아갈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나 재단만이라도 그걸 개편해야 사람과 사람에 대한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시스템과 사람인데 시스템이 개편이 돼야 업무에 대한 조정들이 이루어질 거고 이 구조상에서는 최일선에 있어야 되는 담당자가 가장 현장에까지 도달하는 시간과 범위가 굉장히 긴 거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숨진 한 씨는 공공임대주택 월세가 16개월 지나 밀려 있었고 2017년 1월부터는 임차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전기요금 역시 1년 이상 미납됐지만 전기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한꺼번에 거두면서 한 씨의 체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극단적인 빈곤 상황에 몰려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신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탈북민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초기 관리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일상의 생활 필수품이 지체되고 있을 때 한두 달만 늦어지더라도 바로 신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와 관리비 장기 체납 가구에 대해서도 오는 10월까지 실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강동환 부산대 교수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70% 이상이 여성이고 또 그중에 70%가 중국에서 온다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돌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그 탈북 여성들의 그 맞춤형 복지나 맞춤형 설계가 되지 않으면 그 중국에서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여성들이 다 제2의 한송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냥 우리는 탈북민이라고 하면 엊그제까지 그냥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한 세밀하고 치밀한 맞춤형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탈북민이라는 그 틀 안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놓치게 되는 거죠 결국.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수경 연구위원 역시 탈북 여성들이 결혼은 물론 성매매에 노출되기도 하는 만큼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문제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지원기구인 남북하나재단은 임직원 일동 명의의 입장을 발표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앞으로 정착지원제도나 지원 과정에 어떠한 허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경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동북아 주요 3개국 외무장관들은 한 목소리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제재 제재로 가치가 폭락한 리알화 화폐 개혁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난 시민권자와 외국에서 귀화한 시민권자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귀화한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미국 태생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부터 볼까요? 동북아시역의 주요 세 나라 외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또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21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이번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최근 한국과 일본 관계가 급속히 경색된 가운데 열려서 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네, 중국의 외교부장이 한국과 일본 이 양국 갈등 중재에 나선 그런 모양새였다고요?
예, 왕이 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요. 이 3국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세계 발전에 기여해왔다면서 이 3국은 3국 협력은 신뢰와 협력에 기초해야 하며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앞서서 기념 촬영 자리에서도 이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의 손을 잡아 끌면서 적극적으로 중재 나서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예, 양국의 반응을 좀 볼까요? 강경화 장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강경화 장관도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한일 관계를 의식한 듯이 양자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3국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3국 협력을 통한 양자 관계 증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일본 외상도 같은 반응입니까?
네, 역시 3국의 협력을 역설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각각의 양자 관계가 곧 3국 협력의 발판이라고 강조하면서 양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3국 협력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3국 협력의 필요성은 뭐 세 나라 외교 수장들이 한 목소리를 낸 거네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특히 내년을 한중의 협력 혁신의 해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동안 3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을 통해 번영을 이뤘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자유무역 원칙에 기반해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자,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것들이 또 논의됐습니까?
네, 3국 외교장관이 회의 후 연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하면요. 우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3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영구적인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또 3국 정상회담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중일 3국에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위해서 더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자, 지금 국제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홍콩 시위 사태인데 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홍콩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홍콩에 진출한 기업과 자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왕이 외교부장은 현재 홍콩 정세는 외부 세력의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일국 양제, 즉 일국가 이체제 방침을 확고히 관철해서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왕이 외교부장은 또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움직임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3국 외교장관 회담 후에 곧바로 이제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죠.
네, 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외상이 이날 한 35분 동안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이달 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이른바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네.
한국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그렇죠.
양국 외교수장이 이날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으로 불거진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에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북핵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체결한 군사 분야 협정인데요.
네.
한쪽에서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네네.
이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오는 24일입니다.
네.
이 한국 언론들은 이르면 22일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 정부가 화폐 개혁에 나섰네요.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1일 화폐 개혁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이란 화폐인 리알화를 만분의 1에 로 평가절하하는 내용인데요. 예, 로하니 대통령이 이날 이란 의회에 이를 긴급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란의 리알화 통화 가치가 폭락한 상태죠?
네, 리알화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한 이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2015년 핵 합의 타결 당시 리알화 환율은 1달러당 3만 2천 리알이었는데요. 20일 현 현재 시장에서 1달러가 11만 6,500 리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미국이 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한 겁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5년 이란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전격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이란 정부가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미국 등 서방은 이란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줬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위반하고 핵 개발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지난해 합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자, 이후에 미국은 이란의 주 수입원인 원유 금수 조치 등 두 차례 걸쳐서 경제 제재를 단행했고요. 이란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란도 핵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겠다, 이 중단을 선언했고요.
네, 맞습니다. 아, 이란은 지난 5월 미국을 제외한 핵합의 당사국들이 60일 안에 원유 수출과 금융 체제를 보호하지 않으면 합의 사항 일부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예. 이어서 7월 초에 우라늄 농축 한도를 넘기고 저농축 우라늄의 보유 한도도 파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가 화폐의 액면 단위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란 국민은 미국의 제재 여파로 물가가 급등하고 리알화의 가치는 폭락하면서 일상적 거래에도 엄청난 양의 지폐를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이란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폐의 액면 단위를 만 대 1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고요. 예. 이달 초 이란 내각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예. 액면 단위만 바뀌는 게 아니라 통화 이름 자체도 바꾼다고요?
네, 현재 리알에서 토만으로 돌아갑니다. 이 토만은요, 1930년대 이란에서 쓰던 통화 단위인데요. 아. 지금도 시장에서는 10리알당 1토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란 중앙은행이 새 화폐인 토만을 제작하는 데는 한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란 당국은 새 화폐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 경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란 정부가 전에도 이렇게 화폐 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이란 정부가요, 지난 2016년 12월에도 10리알을 1토만으로 줄이는 화폐 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 등을 우려해서 무산됐습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최근에 눈길을 끄는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네, 인구조사국이요. 최근 2018 현행 인구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 자료는 인구조사국이 연방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과 협력해서 집계해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미국 사회 현황을 들여다보는데 유용한 통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앞서서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 눈길을 끄는 내용들이 있네요.
예, 먼저 귀화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주민들보다 전일 풀타임으로 고용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귀화한 사람들이 교육 수준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귀화했다는 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미국이 아니라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예.
현재 미국에 사는 사람 중에 외국 태생이 한 4,600만 명인데요. 미국 인구 7명 가운데 1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 외국에서 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 뭐 주로 특정 지역이 있습니까? 많은 지역이?
절반 정도가 중남미에서 오고요.
예.
4분의 1이 아시아, 그리고 10% 정도가 유럽에서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 이민자는 시민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로 도심이나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귀화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미국 시민이 되는 경로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그렇죠. 미국 시민인 거죠.
예. 자, 귀화한 이민자들의 취업률 얼마나 됩니까?
한 83%였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난 사람들의 취업률은 77%였고요.
더 낮네요.
네. 네.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의 취업률은 81%였습니다.
교육 수준도 차이가 난다고요?
네. 귀화한 이민자 6.5명 가운데 1명이 석사 이상 학위를 가졌는데요. 미국 태생 주민은 이 비율이 8명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예.
이민자 가운데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은 아시아와 유럽 출신으로 대략 4분의 1이 석사 학위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반면 중남민계에는 20명 가운데 한 명이 석사학위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통계에서 좀 더 눈길을 끄는 항목도 있습니까?
네, 미국 시민이 아닌 이민자들과 미국 태생 시민자들을 비교한 항목이 있는데요.
네.
조사해 보니까 전자가 후자보다 빈곤율도 높고 교육과 소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시민권이 있는 이민자 또 미국 태생 시민권자들을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예, 전자가 후자보다 빈곤율은 낮았고 소득은 거의 비슷했고요. 예. 또 앞서 설명했듯이 교육 수준은 더 높았습니다.
두 집단 사이 소득 차이도 있습니까?
예, 귀화한 이민자 중간 소득이 한 5만 달러고요.
예.
미국 태생은 중간 소득이 5만 1천 달러가 조금 넘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의 중간 소득은 3만 6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민자 출신 시민권자 또 미국 태생 시민권자 사이에 경제적인 격차가 별로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조사 결과와 다른 해 통계를 비교해 보면은요. 두 집단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귀화한 이민자들로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미국 태생 시민들보다 소득이 높았습니다.
네.
또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이민자들은 모두 같은 교육 수준을 가진 미국 태생 시민들보다 소득이 높은데요.
네, 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석사 학위 이상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 시민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신의주, 수풍, 구성 오전에 잠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 29도. 남포와 신의주 아침 기온 21도, 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15도, 낮에는 27도. 강계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입니다. 해주는 오전에 맑겠습니다. 나머지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1도, 낮 최고 30도. 개성 아침 최저 21도, 낮에 29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신포와 성진, 김책은 하루 종일 맑은 날씨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맑겠고 풍산, 김영권 지역, 성진, 김책 지역 오후에 맑겠습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29도. 해산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4도. 원산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청진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7도. 삼전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기온 1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오전에 앞바다만 맑겠습니다. 나머지는 구름 많이 끼겠고 서해는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조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 측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비건 대표는 오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회동 후 북한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대로 실무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상 재개 임무를 나와 내 팀에게 맡겼다고 밝히고 이 중요한 임무를 완전히 전념해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은 오늘 회동에서 미북 실무협상 조기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협상 전략을 함께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히고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화의 전개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비건 대표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러시아 대사 내정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비건 대표는 러시아 연방에서의 외교 직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에 대해 앞으로도 진전을 만드는 데 계속해서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어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함께한 여러 노력이 북한과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목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과 한국의 공동 노력으로 더 많은 진전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한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마련된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훌륭한 리더십과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회장을 열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향상시켜 탄두화와 소형화를 실현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오늘 일본 방위성이 조만간 발간할 연례 방위백서 초안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던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에서 더 나아가 올해는 이를 확정해서 명기하는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변함없이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라는 문구를 유지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 방위백서 초안은 다음 달 중순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하는 강요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문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초안에서 일본 정부는 유일한 군사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을 안보상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고 이어서 호주와 인도, 아세안과의 순으로 중요도를 매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년 우선순위에 올랐던 이웃나라 한국은 그 다음으로 밀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세 나라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그리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관계를 추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세 나라가 계속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고조된 한국과 일본의 외교 통상 갈등을 대화를 통해 풀라고 촉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됐던 덴마크 국빈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그린란드 판매 논의에 관심이 없다는 메테 프레드릭센 총리의 발언에 따라 2주 안으로 잡혔던 회담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인 덴마크 총리 덕분에 미국과 덴마크 두 나라 모두 국빈 방문에 드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아낄 수 있었다며 덴마크 정부를 간접 비난했습니다. 이날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예정돼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 방문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상 산소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대규모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과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어제 붉은 불길이 확산된 아마존 일대 위성사진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CBS와 영국 BBC 방송 등은 언론의 무관심 속에 큰 불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며 현지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브라질과 볼리비아, 파라바이 국경 일대를 감싸는 아마존 화재는 현재 주변 나라로 퍼지고 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